VOA 세계뉴스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8일 96세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왕의 장남인 73세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 2월 서거한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여왕은 70년간 영국을 통치해왔습니다. 여왕의 장례식은 10일 후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서 여왕의 주치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을 우려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고 버킹엄궁은 8일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8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22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와 주변 유럽 국가 18개국을 지원하기 위해 22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군사 원조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8개국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전략적 우방국이 망라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전쟁이 얼마나 걸리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밝혔으며 우리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크이우는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수도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어자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안은 군사 장비와 탄약, 장갑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에서 16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시 주석을 곧 만나길 바란다며 중국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경제관계가 단절되면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시 주석과의 회담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현행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엔진에 사용된 자석이 중국산 원자재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 인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7일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 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문제가 된 중국산 합금 부품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항공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F-35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이번 사안은 한일회사가 제조하는 터보 머신에 들어가는 사마륨 코발트 합금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일회사는 모든 계약 고객의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사업단은 성명에서 앞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합금의 대체 부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학년에 유급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유급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도 만들었고요. 유급은 곧바로 낙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은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자, AP통신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학년 자료를 제공한 26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26개 주 가운데 22개 주, 또 워싱턴 DC의 유급 학생이 늘었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델라웨어 주에서는 2배 이상, 또 부모가 자녀의 유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마련한 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주의 유급 학생 수는 2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의 유급을 결정한 이유는 팬데믹 기간의 교육 환경과 자녀의 학습 태도, 또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나이의 학생들인데요. 온라인 원격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과제나 숙제도 제때 끝내지 못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도 코로나 감염 위험, 격리, 교사 부족, 뭐 학교 출석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수업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부모로서 유급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학부모들은 유급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급은 아이들이 체벌로 생각한다, 학습 동기를 낮추고 자퇴할 위험을 두 배 높인다라는 교육 전문가들의 시선은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학년을 올라가는 진급, 또 같은 학년에 머물러야 하는 유급, 이렇게 두 가지 잣대로만 가리지 말고 학생들이 학업을 이끌면서도 사회 정서적인 성장도 살피고 또 학생 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맞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남북 간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어우러진 서울의 한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북한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풍산 지역만 밤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맑은 날은 10일 토요일까지도 이어져서 추석의 보름달 무난히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삼전의 아침 최도 6도, 해산 2구도, 중강 12도고요. 함흥과 원산은 15도, 원산 16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은 17도, 해주의 아침 최저 1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도 30도고요. 개성의 낮 최고 29도. 서쪽은 대부분 지역이 최고 30도 안팎인데요. 신의주와 자강도 희천은 32도까지 오릅니다. 함흥과 청진의 낮 최고 29도, 해산도 29도, 원산 장전은 26도고요. 삼지연 낮 최고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쪽이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북동부의 하르키우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가 이란과 외교 관계를 공식 단절하고 자국 주재 이란 외교관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했다는 소식,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8일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크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다른 유럽 국가에 총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1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나머지 10억 달러는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8개 나라에 나눠서 제공합니다. 아, 이 계획은 장기적인 외국 군사 지원의 일환인데요.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지원 계획을 연방의회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8일에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지원 계획도 나왔네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승인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8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날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이라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기구죠?
네, 이게 이 우크라이나 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미국 주도로 결성된 협의체입니다.
네.
매달 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약 40개 나라의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하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올렉시 레지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지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아, 이번 최신 지원에는 이 더 많은 탄약과 헌비 군용 차량, 대전차 시스템 등이 들어갔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에서 반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양상이 변하고 있고 따라서 연락그룹 임무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전황 살펴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의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요?
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 밤에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주 하르키우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에 거의 매일 정례적으로 이런 화상 연설을 통해서 전황이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르키우라면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쪽에 있는 주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가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 이 하르키우시를 집중 공격해서 인근까지 진격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하르키우 동부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탈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탈환한 지역 이름을 밝힐 때는 아니라면서 네.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이 지역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남부전선에서도 포병부대가 이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 남부와 동부전선에 전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7일 미국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비록 느리긴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 차관은 특히 이 남부전선 상황이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측에 분명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영국의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최신 정보 제공하고 있죠.
네, 영국 국방부가 8일 이 전황 설명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남부의 헤르손주 나리우카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교량으로 사용하던 곳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교차 지점을 공략함으로써 러시아군 병력 재배치와 보급 능력을 늦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이 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뭐 일대에서 교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을 잃었다는 그런 주장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에는 러시아군이 고전 중이라면서 긴급하게 전략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의 최고위 인사가 핵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네, 발레리 잘루진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7일 미하일로 자브로드스키 우크라이나 의회 안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 매체에 공동으로 기고문을 냈는데요. 잘루진이 총사령관은 특정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전술 핵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잘루진이 총사령관은 그렇게 되면 주요 국가들이 제한적인 핵 충돌에 개입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전쟁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이 제7차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40분간 진행한 연설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쟁 당위성과 서방 제재에 대한 항의에 할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모든 행동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그날 또 러시아산 그 원유에 대한 서방의 유가 상한제 반발하면서 여기 참가하는 나라들 엄포를 놓기도 했죠.
네, 현재 주요 7개국이 올해 말을 목표로 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 이 상한 가격에 대해서 상한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유가 상한제에 참가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면서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에는 석유도 가스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유럽은 뭐 에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러시아에 대한 유럽 반응 궁금합니다.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도 이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 위원장은 푸틴이 잔혹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수입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하는 등 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 에너지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란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과 알바니아가 외교 관계를 끊었다고요?
네, 남유럽 발칸반도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죠. 이 알바니아가 7일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알바니아 정부는 이 자국 주재 이란 외교관들한테도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7월 17일에 사이버 공격으로 이 알바니아 내 여러 정부기관 이 전산 체제가 마비되고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바니아 정부는 이란이 이 공격 배후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때문에 나라 간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전례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극히 이례적인데요.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가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가 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공격이 알바니아 공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부 시스템의 정보와 전자통신을 해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이 공격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나 보군요.
네, 라마 총리에 따르면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삭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을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란 대사와 이란 대사관 내 직원들은 하루 안에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자, 이란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이란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알바니아 정부의 단교 결정 또 외교관 추방이 잘못된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또 이 사이버 공격과 이란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다른 나라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이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오히려 이란이 그런 주요 공격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란하고 알바니아 사이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지난 2014년부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알바니아가 이란 내 반정부 세력인 무자헤딘 에할크 소속 약 3천 명을 자국당에 수용했는데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자헤딘 에할크 MEK 소속 원들은 지난 7월에도 이 알바니아 수도인 티라나 인근 도시에서 자유이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반이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계속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의 NSC 대변인은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알바니아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책임을 이란에 묻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뭐 이 조처의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7일 이란 핵협 현황 보고서에서 이란이 60% 농도의 우라늄을 55kg 이상 확보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이건 핵폭탄 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은 2시간 전쯤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이죠?
네, 향년 96세인데요. 영국 왕실 측이 8일 성명을 내고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왕이 누가 계승합니까?
네, 장남이자 올해 73세인 찰스 왕세자가 자동으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최근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영국 왕실은 이 여왕이 지난해 말부터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여왕은 모든 공식 일정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여왕의 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자 8일 왕실의 직계 가족들이 벨모럴 성으로 급하게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뭐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오랜 동안 재위한 군주죠?
네, 25살 때인 지난 1952년에 즉위했는데요. 이 기간에 거쳐간 영국 총리가 이 윈스터 처칠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에 이릅니다. 여왕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총리가 지난 6일에 임명한 리즈 트러스 총리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간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오래 재위한 국왕이었는데요. 이 부군이었던 필립공은 지난해 향년 99세로 별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슬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왕위를 계승한 이 찰스 3세를 비롯해서 이남 2녀를 뒀는데요. 이후에 손주 8명 그리고 증손주 12명을 받습니다.
네. 자, 여왕 서거에 대해서 영국 정부 쪽의 공식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리지 트러스 신임 총리는 여왕 서거가 영국과 세계에 충격을 줬다면서 여왕은 현대 영국의 기반이었고 여왕 때문에 영국이 현재 위대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인상을 했군요.
네, ECB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ECB는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그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ECB 기준금리가 이 크게 일반은행이 ECB에 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금리, 또 일반은행이 ECB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금리인 수신금리는 0%에서 0.75%로 두 번째 금리인 대출금리는 0.5%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은 두 달 전에도 기준금리 인상했었죠?
네, 지난 7월에도 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바 있었는데요. 이게 거의 11년 만에 나온 조처였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연이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 건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일 텐데요.
맞습니다. 예, ECB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장기간 목표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8월의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훌쩍 넘어서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로존의 그 8월 물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유럽통계청 집계를 보면요. 9.1% 상승이었고요. 전달인 7월에는 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유럽중앙은행 ECB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도 2023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0.75%포인트 인상이 표준은 아니라면서 향후 금리 인상폭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ECB가 오는 10월에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 게 바로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여기에 달렸을 텐데요. 유로존 물가 올해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ECB는 올해 8.1% 상승할 걸로 봤습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5.5% 그리고 2024년에는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스 가격이 불안정해서 이런 전망도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ECB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ECB가 이 유로존의 경제를 얼마나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3.1% 성장하고요. 내년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에 들어가서는 1.9%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참고로 유로존 경제가 지난 2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 4.1% 성장했는데요. ECB 측은 유로존 경제가 지난해 전반기에 반등했지만 최근 자료는 경제 성장이 실질적으로 둔화함을 보여준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말과 내년 초엔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정부 임시지출안과 동성결혼보호법안 그리고 선거인단 개혁법안 등 주요 입법을 추진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를 공개하는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을 제한했던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되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이제 여름 휴회 마치고 곧 복귀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연방 상원은 이번 주에 연방 하원은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의회는 개회와 함께 곧바로 주요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의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회가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을 꼽자면 정부의 임시지출안 처리입니다. 현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출안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시지출안입니다. 이 임시지출안은 본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정부 운영을 지속할 해법이라고 해서 CR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9월 30일이라면 이달 말이고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시지출안 통과 여부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자금 요청 470억 달러를 공화당이 과연 동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130억 달러 또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 기금으로 224만 달러 등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한다. 또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어서 하지만 공화당이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공화당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야당인 공화당 쪽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새로운 자금 지원 승인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커지는 데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네.
대신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지원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임시지출안은 깨끗할수록 좋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민주, 공화 양측 모두 최우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서 고안된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일단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임시지출안 통과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군요.
네, 바로 동성결혼 보호법안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에 동성 결혼을 인정한 판례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동성 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에 민주당은 동성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 하원에서는 뭐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하원은 동성 간의 결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했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 47명이 이 법안에 지지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마련해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 의원과 그리고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 등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원의 민주 그리고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공화당의 표가 최소한 10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에서 그만한 동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볼드윈 의원 등은요,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법안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슈머 민주당 대표는 7일 몇 주 안에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또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를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어서 동성 결혼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서도 임시 지출안에 연계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의회가 또 처리할 사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작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한 이른바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여전히 의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현재 하원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죠. 당초 특위는 올해 초여름까지 총 7번의 공개 청문회만 가질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달에 청문회를 추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추가 청문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네, 특위 조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한 선거인단 개혁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었죠.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1887년 선거개표법이 오용될 수 있다면서 개정법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처리해야 되는 사안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안도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최고위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8인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승인하게 되면 이들 의원들은 기밀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오랜만에 백악관을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여사를 지난 7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이들의 공식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초상화를 보여주며 재임 시절의 공적을 기념하는 백악관 초상화 공개 행사 전통이 부활한 겁니다. 예,
초상화 개막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8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두 사람은 이날 친밀하고 또 막역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8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기복을 통과하면서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바락 오바마보다 더 정직하고 품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의 품위와 힘 덕분에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주의와 미국 국민에 대한 믿음 덕분에 취임했을 때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아졌다면서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네. 자, 미셸 오바마 여사도 소감을 밝혔네요.
네, 오바마 여사는 시카고 노동자 계층에서 자란 흑인 소녀가 미국의 영부인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의 초상화는 미국적 가치의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여사는 이 초상화는 바로 이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제일 궁금한 게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가 어떻게 그려졌을까인데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포토리얼리즘, 다시 말해서 사진이나 실물처럼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 방식을 대표하는 미국 화가 로버트 맥커디 씨가 그렸는데요. 흰색을 바탕 배경으로 해서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한 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미셸 여사의 초상화는요, 미국의 여성 화가 샤론 스프렁 씨가 현대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인데요. 미셸 여사가 백악관 레드룸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채 붉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이 더 화제가 되는 게 전임 대통령을 초상해서 백악관에서 초청해서 백악관의 초상화 공개하는 게 10년 만이라고요?
네, 미국에서 당적을 떠나 전임 대통령의 초상화 공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그리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등도 이 같은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 그 전통이 깨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아니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진 않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 공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건너뛰고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도 공개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과 영부인은 보통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초상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상화 논의를 과연 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초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지,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 초상화 공개 행사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의에 답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백악관에 가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백악관 여러 방의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대통령 초상화는 의회가 매입하거나 민간이 기부했는데요. 지난 1965년부터는 비영리기관인 백악관 역사협회가 초상화 제작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성명에서 초상화 작가들은 대통령 각각의 외모와 성격을 포착하고 또 개별 예술 작품을 통해 대통령의 역사를 연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8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규정의 핵심 내용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미국 이민을 제한했던 것을 되돌린다는 겁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 정책 규정을 어떻게 강화했었습니까?
네, 먼저 미국 연방 이민법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 연방 이민법은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주게 될 사람들에게 비자나 영주권 등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보면요. 미국인들이 낸 세금이 저소득 이민자들의 생활보조금으로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여기에서 관건은 이런 공적 부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공적 부담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엄청 확대해놨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을 공적 부담으로 적용을 한 겁니까?
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그리고 식료품 구입권인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1년 이상 기간 동안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게 되면 이것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서 이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이유에 대해서요,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8일에 발표된 이 관련 규정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네, 앞서 언급했던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푸드스탬프 등 복지 혜택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받아도 영주권 등을 받는 데에는 제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요, 공적 부담은 미국 입국 후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이 크게 의존할 경우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되는데요. 이는 이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면서 어우러진 남북주민 어울림 한마당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흥겨운 난타 공연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숭이동지회가 주관한 남북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였는데요. 서울시에 사는 남북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이 행사를 즐겼고요. 오프닝 무대로 열린 난타와 아코디언 연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한 숭이동지회 강진 대표에게 단체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예, 숭이동지회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숭고한 의리를 가진 동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활동을 기본으로 두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착 지원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라든가 청소년들이 이런 동아리라든가 멘토리 활동, 지난 시기는 탈북민들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예, 한마디로 이게 남북주민 상호 인식 개선을 하는 이런 사업을 기본 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숭이동지회는 1980년 10월에 설립한 최초의 탈북민 단체로 4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16개의 지부가 있고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은 7,0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문화 행사 가운데 노래 자랑을 주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문화라든가 예술에서 이게 남과 북이 차이는 많아요. 많은데 그게 이제 좀 고성격식화됐다 할까? 실제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남한 주민들이 이게 깊은 문화, 정말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알리기 위해서 고등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예술 문화를 떠나서 북한 주민이나 이 한국 주민들이 안의 생활을 내면을 좀 알기 위해서 장기자랑 형식을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민족통일예술단이 선보이는 무용 공연, 삼천리 사계절이 선보여졌고요. 이후 소프라노 김성실 씨와 가수 백미경 씨의 공연에 이어 남북주민 10명의 노래자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각 지부의 지부장들은 이 행사 홍보를 위해 애썼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단체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노원 지부를 맡은 탈북민 박정심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41주년 기념 행사도 했고 오늘은 이렇게 남북 통합이잖아요. 이제 우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오신 분들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지금 이게 취약계층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많이 힘쓰고 있어요.
숭이동지회 노원지부를 맡은 지 10년째라는 박정심 지부장은 행사장을 찾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너무 반갑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마디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무난 인사드리면 오신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먼 길 찾아오셨잖아요. 진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먼 길에서도 막 찾아주시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도 저희를 믿고 따라주고 하니까 네, 너무 고맙죠.
더불어 박정심 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능이 많은 탈북민 인재를 발굴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많은 탈북 예술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직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노래 자랑에 출연시키면서 이제 앞으로 가수 활동하실 분들은 하고 싶다 하면은 인재들을 찾아내서 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고 그래서 오늘 장기 자랑 특히나 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북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술단 운영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게 노래나 뭐 톤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리즘 받으면 괜찮다 하는 분들은 조금 진짜 가수협회에다 추천하고 싶거든요.
또한 숭이동지회 전라도 지부장을 맡은 탈북민 김향 씨는 직접 노래자랑에 참가했는데요. 평소 노래 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한 곡 좀 출연해보세요 해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이요. 분위기가 분위기인 그만큼 좀 띄우는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서 신사동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공연은 평상시에 제가 노래를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평상시에 계속 갈고 닦은 게 있고 예, 노래하는 거는 뭐 준비라기보다 가사를 좀 잘 외우고 아무래도 북한 분들은 추석이 다가오면은 다들 좀 우울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동포들 이제 또 보고 하니까 아주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김양 씨는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행사 운영을 함께 돕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노래 연습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노래자랑에 출연하는 김양 씨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이렇듯 노래 실력이 뛰어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노래 자랑이 이어졌는데요. 평양 민속예술단의 기타리스트이자 또 가수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민주 씨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민주 씨는 평소 예술단 활동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북한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북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려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사랑하는 노래 백만송이 장미를 기타와 노래로 불러드릴 거고요. 앉아계신 관청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뿐입니다라는 의미에서 트로트 가요 뿐이고 그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 남북 어울림 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탈북민들이 모여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서 공연도 하고 문화를 즐기면서 우리가 또 탈북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와서 작은 통일을 이뤄내지 않았나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남북 통일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어울림 한마당 공연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가 통일의 문을 먼저 열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안고 오늘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강서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 시민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이 탈북민들과 소통해 왔다고 하고요.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행사 소감 들어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먼저 오신 탈북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잘 정착하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잘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여기 뭐 우리 사회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우리 함께 여행을 다닌다든가 국내에 같이 이렇게 이런 행사장 있을 때마다 불러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숭이동지회 강진 대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우며 또 한국 사회를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더욱더 활발히 활동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는데요. 강진 대표의 바람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사회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온 분들은 정착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바라는 점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통일을 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좀 다 같이 진심으로 느끼고 정말 북한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활을 우리 한국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정말 우리들 많이 그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함께 좀 노력을 해서 5천만의 사랑으로 8천만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위험을 감수하다, take a risk 외에도 목숨 걸다 라는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with you.
I'm so proud of you. You saved David's life.
Don't mention it. It's nothing. He stuck his neck out for me last time.
존이 데이빗의 생명을 구해서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더니 별거 아니라며 데이빗도 지난번 목숨 걸고 자신을 구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He stuck his neck out for me last time.
Stick your neck out. 당신의 목을 바깥으로 내밀다. 사람의 신체는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목을 밖으로 내민다는 것은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He stuck his neck out for me last time.
그는 지난번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He took a risk for me last time.
그는 지난번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Take a risk보다 stick your neck out이 더 강한 표현이 되겠죠? 위험을 무릅쓰다, 목숨을 걸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또 다른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time after work?
I have a meeting. I'm going to talk to my boss about teleworking. Everyone wants to work from home.
Why are you sticking your neck out for everyone? Let someone else talk to him.
존이 일 끝나고 시간 있냐고 물어서 제가 보스와 회의가 있는데 직원 모두가 재택근무를 원해서 그 건에 대해 얘기한다고 했더니
Why are you sticking your neck out for everyone? Let someone else talk to him.
왜 당신이 목숨을 걸어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얘기하게 하세요.
Why are you sticking your neck out?
왜 당신이 목숨을 걸어요? 목을 밖으로 내밀다.
Why are you sticking your neck out?
자, 이번에는 반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still upset?
Yes, I still am.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that easy for me. 존이 제게 아직도 화났냐고 묻자 제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존은 작은 일 때문에 땀 흘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the small stuff를 빼고
Don't sweat. Don't sweat it.
이렇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It's not worth it.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Just let it go.
그냥 둬요. 그쯤에 두세요. 자, 그럼 끝으로 목숨 걸다, stick your neck ou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so proud of you. You saved David's life.
Don't mention it. It's nothing. He stuck his neck out for me last tim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이 왜 목숨을 걸어요?
Why are you sticking your neck out?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목숨과 관련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